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미사일 방어 전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미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방부를 방문해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가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은 2010년에 이어 9년 만입니다. 보고서는 국방부가 미국의 적절한 방어를 위해 우주를 기반으로 한 방어망을 강화해야 하며 이런 기술을 통해 미사일을 보다 신속하게 탐지 추적 격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고위 관리를 이용해 미 정부가 특정 우주 궤도에 탐지 센서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해 오늘 워싱턴으로 출발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 등은 김 위원장 일행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 30분경 베이지 서우드공항에서 워싱턴으로 출발하는 유나이티드 항공에 탑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오전 베이징에 도착한 김 부위원장 일행은 미국 출국에 앞서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위원장의 이번 미국 방문에는 지난해 6월과 마찬가지로 김성애 통일전선 부장과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 등이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미 동부 시간으로 17일 저녁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뒤 다음 달 오전 폼페오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대미무역협상 사령탑인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류호 부총리가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의 초청으로 오는 30일과 31일 미국을 방문해 무역협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가오펑 대변인은 양측이 두 나라 정상의 중요한 합의에 대한 추가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아르헨티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 분쟁을 중단하고 90일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과 중국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무역 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의회에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과 크리스 반 홀렌 민주당 상원의원 등 4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수출통제법이나 제재를 따르지 않는 중국 통신회사에 대해서 미 반도체와 부품 수출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앞으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다른 중국 통신회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처벌을 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미국 사법당국이 화웨이에 대해 미 통신회사의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수사 중이며 곧 기소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어제 하원에서 실시된 내각 불신임안 표결에서 간신히 승리했습니다. 영국 하원은 이날 정부 불신임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였고 불신임안은 찬성 306, 반대 325표로 19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불신임안이 부결되자 메이 총리는 야당 지도부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반드시 협상 가능하고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메이 정권이 권력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면서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전날 하원에선 브렉시트 합의안이 사상 최대 표차로 부결되자 노동당은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시리아 주둔 병력의 철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의 테러로 미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P통신 등은 어제 시리아 북부 알레포주 만비즈네 시장 주변에서 자살폭탄 공격이 벌어져 16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테러는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사망자 가운데 미군 2명과 민간인 2명이 포함됐다고 확인했으며 미군 3명도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IS는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전사가 폭탄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공화당 하원 의원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 하노이가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밟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And while the president has started a promising dialogue with Chairman Kim.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가 북한을 18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공화당 하원 의원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 하노이가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정상 간 대화를 지지한다면서도 미국이 북한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부터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Yeah, I met with the East Asia Pacific.
맥카울 의원은 16일 VOA 기자 만나 어제 미 국무부 청사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재 미 대사들을 만났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지난해까지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맥카울 의원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올해부터 하원 외교위 공화당 측 대표로 선출돼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나란히 활동하게 됩니다. 맥카울 의원은 또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세계 정상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은 늘 좋은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과 북핵무기의 위험이 가득할 때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한국전 참전 일부 미군 유해 송환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점은 인정하겠지만 비핵화와 관련해 더 많은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이 북한에게 당근을 줄 시점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 외교위원은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 물론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논의가 유용할 수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할 행동에 대해 지나치게 약속했다는 것이 문제의 큰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at this point, of course, the discussion could be useful.
모든 징후를 봤을 때 북한의 핵 흔적은 축소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늘어났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 그리고 김정은과의 이런 협상에서 미국은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전략과 행동 계획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에서 이런 전략이나 계획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far, I haven't seen any of that from Donald Trump or from the White House.
그러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보좌관들이나 외교관들이 말하거나 북한에 제안한 것을 종종 반박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하원은 현재 각 위원회들을 구성 중이라면서 하원 외교위와 군사위가 북한을 다루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과정을 살펴볼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곧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등 외교 정책에 대한 증언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올해부터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임스 리 씨 공화당 상원의원이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방심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리 씨 위원장은 위기로 치닫던 미북 양측이 뒤로 물러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 씨 위원장은 17일 미 공영방송 PBS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내 언론에 종사하는 자신의 좋은 친구들은 만족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그들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김정은이 집으로 돌아가 갖고 있던 모든 핵을 폐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진행 중인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외교적 움직임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이에 들뜨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실패한 것으로 선언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자신은 이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엄청난 성공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북한의 비판이 있는데 미국은 약속을 지키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최고위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두 정상 간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불만족스러워하는 부관은 늘 있고 양측에 투덜대는 부관도 늘 있다면서 때로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때로는 외교적 목적에서 그렇게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북한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아마 더 회의적일 수 있다는 의미인가라고 묻자 리시 위원장은 미국은 북한과 과거 경험이 있고 이것은 이 문제가 조심스럽게 돼야 한다는 것을 말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방심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은 미국에 아무도 없다면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리시 위원장은 이날 BOA 기자와 만나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낙관하느냐는 질문에 진행 중인 일이라며 양측은 좋은 지점으로 이동해 오고 있고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심은 미북 양측이 핵 없는 한반도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것이라며 그 지점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 문제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모두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며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미북 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 백악관 국무부와 정기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오늘 17일 워싱턴에 도착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단판 형식의 논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 시간 현재 워싱턴으로 오고 있습니까?
예, 오늘 저녁 워싱턴에 도착하는 베이징발 미국 국적 항공기에 탑승해 있습니다.
네.
북한 외무성 최강일 북미 국장 대행과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이 수행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아직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문에 대해서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국무부는 11월 8일로 예정됐던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회담 사흘 전인 11월 5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김 부위원장의 뉴욕 방문을 발표했었습니다.
네. 자,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방문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겠죠?
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면담이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에 7개월 보름 만에 다시 만나는 건데요.
네네.
두 번째 만남인 만큼 수인사 수준을 넘어서 단판 형식의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네. 백악관이 지난해 김영철 부위원장을 아주 각별하게 예우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당시 존 케리 비서실장이 백악관 건물 밖까지 나와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영접했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무려 90분간 김 부위원장을 만났는데요. 정상회담에서도 보기 드문 이례적인 장시간 회동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면담 뒤에는 폼페오 국무장관과 함께 김 부위원장 일행을 차량까지 배웅했습니다.
네네. 자,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하는 것이죠?
예, 친서를 휴대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는 만큼 특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영철 부위원장은 친서 전달에 그치지 않고 대미 협상의 책임자로서 제재 문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0월 네 번째로 평양을 방문한 폼페오 국무장관을 5시간 30분 동안 면담하면서 사실상 협상을 벌였던 건 잘 알려진 일입니다.
네. 자,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난해 11월에 미국 방문을 취소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할 얘기가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미국 측 협상 관계자들에 대한 강한 불신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는 미국의 협상 책임자인 폼페오 장관도 포함됐는데요. 과거의 대결 의식을 버리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수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서 소통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예, 현재 북한의 핵심 관심사는 제재 완화 또는 해제입니다.
네.
따라서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제안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재 일부 해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김영철 부위원장은 폼페오 장관과도 이에 대해 논의할 겁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려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네.
김영철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면담했을 때도 제재 완화 문제를 얘기했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면담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김영철 부위원장과 제재 문제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현안에 대해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확정한 것 외에도 제재 문제, 한국전쟁 종전선언, 미북관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면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진전이 있다 이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기자들에게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서명이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네.
또 비핵화 협상이 깨지기 전까지는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당시 면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질까요?
여전히 확실한 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한 차례 만난 데다 그동안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간접적인 대화를 계속해온 만큼
네.
서로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미북 비핵화 협상의 앞날은 전적으로 두 정상의 상호 신뢰와 결단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에 비핵화 조치를 밟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And while the president has started a promising dialogue with Chairman Kim,
we still 펜스 부통령은 16일 미 국무부 청사에서 해외 주재 미국 대사 등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기대되는 대화를 시작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미국인들과 영내 동맹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직면한 불량 국가 집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칭하고 쿠바와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을 독재 국가로 묘사한 것과는 달리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2차 미북 정상회담 조율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가운데 양측이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양측의 견해 차이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는 지금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제재 완화로 모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제재 문제 해결 없이는 비핵화 진전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우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이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15일에도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촉구하며 제재 완화를 또다시 압박했습니다. 지난 6월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양측은 서로에게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먼저 취할 것을 요구하며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직후 북한은 상응 조치로 종전 선언에 관심을 보이는 듯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3차 방북에서 강도 같은 요구를 했다고 비난한 지난해 7월, 외무성 담화에서도 북한은 미국이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에 소극적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10월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을 계기로 종전선언 대신 제재 완화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그달 말 현장 시찰에서 직접 대북 제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다시 추구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렇게 제재 완화에 집중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건설 노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 언론과 전문가들도 지난해 11월 뉴욕 고위급 회담이 돌연 취소된 것도 제재 문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1990년대 미국 제네바 핵협상을 담당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VOA에 당시 김영철 부위원장은 폼페오 장관을 만나더라도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CNN은 미국이 제재 완화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북한이 정말로 화가 났다고 전했고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제재 완화지만 워싱턴은 제재를 가장 강력한 대북 지렛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미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In the meantime, the sanctions will remain in effect.
더불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만 9차례에 걸쳐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런 기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 협상에 소극적인 북한에 대한 유화 제스처로 해석될 수 있는 일부 조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 연말 남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 착공식에 필요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예외 조치에 협조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내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겠다는 미 정부 발표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화적인 움직임들이 미국이 바라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를 곧 발표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와 관련해 매우 확실한 증거를 볼 때까지 제재는 완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라는 말 대신 확실한 증거라는 표현을 쓴 것을 놓고 입장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VOA에 제재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 way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es that is by, you know, maintaining the sanctions regime until it's clear that denuclearization.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 결심을 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즉 완전한 제재 해제가 아닌 일부 완화는 미국이 인정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미국이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는 북한의 조치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실질적이고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이에 대한 생산 라인의 폐기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된 비핵화를 맞으면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들도 함께 강구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미국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신고와 폐기, 사찰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DC 방문이 알려지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차 회담과는 달리 이번에는 회담의 구체적 결과물에 대한 국제사회 기대도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17일 워싱턴에 도착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만날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국은 북한에 보다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요구사항을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 핵폐기와 검증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명문화할 것을 김 부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16일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 미국이 국제 기준에 맞는 검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북핵 프로그램의 일부분에라도 직접 접근권을 얻어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the United States should be looking for is direct access.
스나이더 연구원은 또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가 전보다 더 높아졌다며 싱가포르 선언처럼 모호한 결과물이 반복된다면 국제사회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실패로 규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n conjunction with a second meeting, the bar for judging the summit as having
따라서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진전된 것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북핵 문제를 전담해 제네바 합의를 이끌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역시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제 미국은 만남 자체보다 비핵화 절차 등 만남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re looking for a little substance here out of this meeting, a description.
다음 선언문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종식 절차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최소한 양측 모두 공감하는 설명이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비핵화와 함께 북한이 미국에 원하는 조치들도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 can expect, hope for this preliminary discussion, if that's what it is, will indicate what it is that.
이번 고위급 회담은 정상회담을 앞둔 예비회담의 성격도 있는 만큼 양측은 북한 비핵화의 시작 단계를 논의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관계 정상화와 제재 완화 조치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는 표현을 피하면서 자체 국방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와 안보 사안에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을 적대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려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국방 분야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최근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을 8년 만에 삭제했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0년 북한 정권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했었습니다. 또 지난주 국방중기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한 핵심 전략, 한국형 삼축체계란 용어도 없애고 핵 WMD, 즉 대량 살상무기 대응체계란 말을 쓰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적 표현은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점증하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등 남북관계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런 조치들을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북한만이 적이 아니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인 그런 표현으로 또 삼축체제도 사실은 뭐 킬체인이니 대량 응징보복이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포괄적으로 핵 WMD 대응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마 남북 간의 지금 협상 또 뭐 정상회담이라든지 9.19 군사합의라든지 이런 현재 상황을 염두에 둔 그런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북한을 좀 자극하지 않고 그게 좀 해보자라는 그런 뜻이 좀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문 센터장은 용어와 표현은 변경됐지만 무기체계와 대비태세 등 원칙이 바뀐 게 아니라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방백서가 지적했듯이 북한이 핵 역량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고 특수부대도 늘리며 재래식 전력을 계속 전진 배치하는데 한국만 표현을 바꾼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이나 우리 장병들에게 평화가 오지 않았는데 마치 평화가 온 것 같이 남북 간의 적대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마치 해소된 것 같이 착각을 하고 느슨해지고 해이해지고 그것이 한미동맹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죠.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반발짝 너무 빨리 움직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빨랐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북한의 비핵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는 게 안전하거든요. 특히 국방이라는 건 다른 사이드가 아니라 국방이라는 사이드는 확실하게 위협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면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최후의 보루인데 약간 반발짝 정도 먼저 나갔다. 정치적인 고려를 통해서 반발짝 뒤에 따라가야 될 조직이 반발짝 앞서 나갔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적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더욱 자세히 설명한 게 이번 국방백서의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어가 빠졌다고 해서 북한이 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 다른 방식과 다른 것으로 적의 북한의 적을 좀 더 구체화했다고 봐야 될 것이고 또 적이란 단어를 뺀 대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북한의 ICBM이라든가 또 대량 살상 무기가 우리의 적의 위협이 되고 있고 또 북한이 재래식 무기, 재래식 어떤 무장력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감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선별적인 어떤 재래식 어떤 군사력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특수군 같은 것, 그 다음에 전투를 또 좀 더 요원화할 수 있는 어떤 여단의 규모가 많아졌던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보면 북한의 어떤 위협의 증가를 실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적이란 단어가 단순히 빠졌다고 해서 북한을 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란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국제기관의 일부 전문가도 북한은 대결과 도발을 일으킨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통일을 해야 할 협력적 동반자이기 때문에 적으로만 일방적으로 재단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 역시 국방정보보고서에서 적이란 의미의 enemy란 용어보다 적대적 혹은 대립관계란 의미의 adversary, 위협이란 의미의 threat 또는 반대자란 뜻의 opponent이란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국방 전문가인 미국의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과거 VOA에 미국은 상대를 자극해 상처를 주거나 화나게 하는 적이란 표현보다 부드럽고 완화된 표현을 선호한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역사학자인 마이클 이그나티어프 전 캐나다 자유당 대표는 과거 뉴욕타임스 신문 기고에서 적과 다른 용어의 개념 차이를 자세히 설명했었습니다. 대립관계라는 의미의 adversary는 이기길 원하지만 신뢰가 가능하고 타협할 수 있으며 내일의 동맹도 될 수 있는 대상인 반면 적이라는 의미의 enemy는 파괴 대상으로 신뢰가 불가능하고 규범대로 행하지 않아 타협할 상대가 아니란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양면적 대상이기 때문에 적이란 표현을 삭제한 게 더 타당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반도가 여전히 정전 상황으로 대치 중이고 수천 건의 정전협정 위반과 도발을 북한 정권이 일방적으로 가한 상황에서 국제 기준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건 무리란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의 새 국방백서는 또 북한이 화성 13형과 그 개량형 미사일의 존재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등 모두 14종의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했거나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래식 전력을 선별적으로 증강하고 특수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등 군비 증강 기조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서는 북한 전력이 한국의 59만 9천 명보다 2배 이상 많은 128만 명이며 육군 전력의 70%를 휴전선에 전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주에 발표한 국방 중기계획에서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방비를 연평균 7.5%씩 늘려 5년 동안 270조 7천억 원, 미화로 2,4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국방 예산 증액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시 문성북 센터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 군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변화하는 그런 안보 상황, 특히 병력은 줄잖아요. 또 북한의 위협은 오히려 줄지 않고 늘고 있고 한미동맹 우리가 언제까지 한미동맹에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동맹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별개로 우리가 스스로 갖춰야 할 역량은 갖춰 나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국방비를 늘려나가는 것은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국방백서는 또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군비 통제 추진으로 평화 정착 토대 구축이란 부분을 새롭게 추가해 북한과 군사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김동혁 교수는 남북 간 경쟁에서 이미 한국은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바탕으로 먼저 선의를 보여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우리를 따라 비울 수 있는 이런 어떤 자신감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돼요. 너는 왜 안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사실 북한하고 우리가 똑같잖아요. 저는 북한하고 우리하고 똑같지 않다고 봅니다. 훨씬 우리가 뭐랄까 지금 앞서 있고 모든 면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 뭐 양보라는 개념보다 좀 더 북한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북한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과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서울에서 비오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가 북한을 18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은 기독교 신자들을 통제하고 박해하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가 16일 워싱턴 DC에서 2019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18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North Korea is number one on the world watch list again. 목록을 발표한 데이비드 커리 오픈도어즈 미국 지부 회장은 국가가 권위주의를 이용해 개인의 자유를 국가 또는 독재자에게 종속시키는 사례들이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기독교 신자들을 심하게 박해하면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very suggestion that you're a Christian can have you arrested with neighborhood watches again using old school communist
북한 주민들은 서로를 감시해 기독교 신자라는 의심을 받으면 체포될 수 있으며 북한은 이렇게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구식의 공산주의 술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커리 회장은 또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종교단체들이 차별 없이 동등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일축했습니다.
They are arresting people for having Bibles. They're restricting people from going to meeting freely to talk about
단지 성경을 갖고 있거나 그들이 자유롭게 만나 신앙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주민 6만여 명이 정치범으로 몰려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히고 있다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종교 탄압 피해 실태를 다루는 오픈도어즈의 스페셜리스트 헬렌 피셔는 인권을 탄압하고 유린하는 북한에서는 여성 기독교 신자에 대한 박해가 성폭력으로도 이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distinctive in North Korea is the use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as part of the persecution of them because they are Christians.
북한에서는 여성이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성폭력까지 당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향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시리아 주둔 미군이 자폭 공격으로 사망한 가운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IS 패퇴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회 불신임 투표에서 기사회생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야당과의 합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미 연방정부 부분 폐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백악관 측에 밝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의회 합동연설을 연기하자고 요청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시리아에서 미국인들이 자살 폭탄 공격에 희생을 당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군 철수가 시작된 시리아 북부 알레포주 만비즈 지역에서 16일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서 미군 2명 등 미국인 4명이 숨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숨진 미국인 중 2명은 미국이 주도한 국제동맹군 소속 군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사망자 중에 한 명은 국방부 소속 직원이고요. 또 한 명은 군무원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방부는 미군 3명도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의 인명피해가 상당히 크네요.
예, 지난 2015년 미군이 시리아에 주둔한 이래 가장 많은 미국인 사망자가 발생한 건데요.
네.
워싱턴포스트는 지금까지 가장 큰 시리아 주둔 미군 인명피해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와의 전투로 2명이 전사한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인 외에 다른 사망자는 없습니까?
현재 사망자는요, 미국인들을 포함해서 모두 16명으로 알려졌는데요.
네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요, 미군과 쿠르드 민병대원, 민간인들이 희생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자살 폭탄 공격을 누가 자행한 겁니까?
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가 선전 매체를 통해서 자신들의 전사가 폭탄 공격을 감행했다면서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네.
미 군당국은 추가 정보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언론들은 이번 테러가 미국 주도 국제동맹군에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도 볼까요?
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요, 이번 공격을 비판하면서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으며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IS가 패퇴했다 이렇게 선언한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공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IS를 격퇴했다면서 승리를 선언한 지 약 한 달 만에 발생한 건데요.
네.
이번 공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네.
리처드 블루멘텔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비극은 미국이 얼마나 계획이나 전략이 없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급격한 철수는 미군을 더 위험에 처하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안에서도 이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 중진이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 발표가 IS를 더 대담하게 만들고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위험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네. 자, 이런 가운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 펜스 부통령이 16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 모인 180여 명의 재외 공관장들 앞에서요, 미국의 정책과 관련해서 연설을 했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이 칼리프, 즉 이슬람 신정 왕국은 무너졌고 IS는 격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통수권자의 지도력과 우리 군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IS와의 전투에서 손을 떼고 우리의 군대를 집으로 복귀시키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시리아 주둔 미군들이 희생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런 발언을 해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자, 펜스 부통령, 시리아에서 발생한 이 자폭 공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연설 중에는 자폭 공격에 대해 언급하거나 사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네.
펜스 부통령이 연설할 때는 미국 행정부의 공식 확인이 있기 전이었다는 해명이 있기도 했는데요.
네네.
하지만 CNN 방송은 펜스 부통령 연설 30분 전에 이미 미군이 트위터로 공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펜스 부통령 이날 오후에 성명을 내고 사망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영국으로 가볼까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불신임안 투표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하원이 16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찬성 306대, 반대 325표로 부결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19표 차로 간신히 살아남은 건데요. 메이 총리는 불신임안이 부결된 직후 승리 연설을 했습니다. 영국의 번영과 안보, 강력한 단합을 위해 계속 일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또 야당 지도부와 브렉시트 합의안의 대안을 논의할 거라면서 반드시 협상 가능하고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메이 정권이 권력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면서 거부했습니다. 네.
자, 메이 총리가 합의한 대안을 제출해야 할 마감 시한 얼마나 남은 겁니까?
네, 지난 15일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 EU와 협상한 브렉시트 합의안이 뭐 압도적 차로 부결되면서 메이 총리가 오는 21일까지 이 대안, 그러니까 플랜 B를 의회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21일까지요? 네. 네.
하지만 앞서 영국의회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플랜 B 제출 시한은 21일 개회일에서 3개회일로 대폭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1야당이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노동당이 요구하고 있는 건 어떤 건가요?
네,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해서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묻자는 건데요.
네.
영국이 지난 2016년 6월에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 표결을 실시했는데요. 찬성 약 52% 또 반대 48%로 브렉시트 탈퇴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후에 질의한 협상 과정이 이어지면서 지금 영국 사회는 찬반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면서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 국민투표 다시 실시하는 것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예, 메이 총리가 이날 밤 총리 관저 앞에서 브렉시트에 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EU를 탈퇴하라는 영국민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믿고 있다면서 다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나라를 분열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영국 내에서는 국민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영국의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참 메이 총리가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할지 참 어떤 해법이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메이 총리는 벨기에 브뤼셀로 날아가서 EU 지도부와 협상을 갖고 오는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자동 탈퇴 시한을 연기하는 문제를 논의할 걸 알려줬습니다.
네.
EU 집행부도 영국 측의 공식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메이 총리는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다른 군소 정당들과의 합의를 모색하는 한편 유럽연합과 새로운 추가 조건들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네, 지금 영국의 상황을 누구보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곳이 유럽연합이겠죠.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유럽연합 EU 회원국은 아무런 합의 없이 영국이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가져올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들은 본격적으로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하면서도 영국의 브렉시트 탈퇴 연장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재협상은 없다면서 강경 자세를 유지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합의안 부결 후에 영국과 여전히 협상할 시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EU 회원국들은 또 영국이 제2의 국민투표를 통해서 유럽연합에 잔류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셧다운, 연방정부 부분 폐쇄 상태가 17일로 이제 27일째가 됩니다. 셧다운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당초 전망보다 더 큰 것으로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의 케빈 핫셋 위원장이 언론에 이 셧다운 여파로 분기 경제 성장률이 매주 0.13%포인트씩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초에는 2주에 0.13%포인트씩 줄어들 걸로 예측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 예상치보다 두 배가 더 크다는 얘기군요.
네, 그런 셈인데요. 핫셋 위원장은 초기 예측에서는 정부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들의 손해를 합산하지 않아서 계산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셧다운 상태 탓에 이미 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를 까먹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 410만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 셧다운 상태로 영향을 받는 계약직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연방정부 부분 폐쇄가 27일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자, 16일 연방의회 쪽에서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신년 의회 연설 관련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날 백악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이 편지에서요. 오는 29일로 잡힌 대통령 의회 합동 연설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연설을 서면으로 대체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요청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경호를 맡은 비밀 경호국과 국토안보부가 이 셧다운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서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백악관 쪽에서는 이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네, 아직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다만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국토안보부와 비밀경호국이 합동연설 안전지원하고 보장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요청을 두고 공화당 쪽에서는 불만이 나왔는데요. 케빈 맥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는 펠로시 의장 요청이 안전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총무도 성명을 내고 지금이야말로 단합해서 대통령 연설을 들을 때라고 반문했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이 연방의회에서 직접 연설하는 것이 상당히 오래된 관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1790년 1월 8일에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연설을 State of the Union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 이 명칭을 사용했고 1947년에 공식 용어로 정착했습니다. 네. 그전에는 Annual Message란 말을 썼습니다. 네.
펠로시 의장이 대통령 합동연설을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네, 역사를 보면 몇 번 있었는데요. 대개 백악관 쪽에서 요청을 했었다고 역사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986년 1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였는데요. 당시 우주왕복선 폭발 사건이 나자 백악관이 합동연설 연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뭐 옵션 중에 하나가 서면으로 연설하는 건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1801년에 당시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서면으로 합동연설을 대체했고요. 그 뒤에 이런 관행이 1세기 넘게 이어지다가 1913년 당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직접 의회에 나가서 연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두 가지 다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부터 현 트럼프 대통령까지 취임 첫 해에는 국정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취임식에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 때문이죠.
네, 그렇군요. 자,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다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하 9도, 낮 최고 4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2도입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8도, 낮 기온 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도 맑다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7도, 낮 최고 4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9도, 낮에는 4도입니다. 함경 남북도 막다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10도, 낮 최고 7도. 장전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8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은 2도. 삼재는 아침 최저 영하 2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 서해상 모두 막다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3.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1월 17일 목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해 오늘 워싱턴으로 출발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 등은 김 부위원장 일행에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 30분경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워싱턴으로 출발을 하는 유나이티드 항공에 탑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의 이번 미국 방문에는 지난해 6월과 마찬가지로 김성애 통일전선부장실장과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 등이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미 동부 시간으로 17일 저녁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뒤 다음 날 오전 폼페오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 CNN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백악관은 김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과 관련해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방의회에 화웨이와 GTE 등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과 크리스 반 홀렌 민주당 상원의원 등 4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수출통제법이나 제재를 따르지 않는 중국 통신회사에 대해 미국 반도체와 부품 수출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앞으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다른 중국 통신회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처벌을 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신문은 미국 사법당국이 화웨이에 대해 미 통신회사의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수사 중이며 곧 기소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미사일 방어 전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미 백악관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국방부를 방문해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은 2010년에 이어 9년 만입니다. 보고서는 국방부가 미국의 적절한 방어를 위해 우주를 기반으로 한 방어망을 강화해야 하며 이런 기술을 통해 미사일을 보다 신속하게 탐지, 추적, 격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고위관리를 이용해 미 정부가 특정 우주궤도에 탐지 센서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신문은 빠르게 증대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 배치하는 것도 보고서 주요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대미무역협상 사령탑인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류호 부총리가 스티븐 문우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의 초청으로 오는 30일과 31일 미국을 방문해 무역협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가오펑 대변인은 양측이 두 나라 정상의 중요한 합의에 대한 추가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서 무역 분쟁을 중단하고 90일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과 중국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무역 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시리아 주둔 병력의 철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의 테러로 미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P통신 등은 어제 시리아 북부 알레포주 만비즈네 시장 주변에서 자살폭탄 공격이 벌어져 적어도 16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사망자 가운데는 미군 2명과 민간인 2명이 포함됐다고 확인했으며 미군 3명도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IS는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전사가 폭탄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언론은 이번 테러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IS 격퇴전 승리를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어제 하원에서 실시된 내각 불신임안 표결에서 간신히 승리했습니다. 불신임안이 부결되자 메이 총리는 야당 지도부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대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반드시 협상 가능하고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메이 정권이 권력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면서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